이남규 목사님 이제 나오셔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예정교리라고 하는 제아의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특강은 약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 특강 이후에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이제 루터 글을 읽다가, 루터가 이제, 1515년부터 로마서 강의를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예정을 어디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가 봤더니 로마서 8장 지금 읽은 28절입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감명 깊게 그 부분을 읽었고요. 루터의 종교개혁 하나님의 예정 이것은 먼저 이제 제가 이제 제 연구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연구가 이제 도르트 신경에 대한 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약간 대중적인 책은 아닙니다. 좀 연구물 책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제 1장에 들어가는 챕터 1에 들어가는 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도르트 여기 보시면은 저 루터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도르트 총회가 있죠. 화살표가 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루터하고 도르트 총회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또 저는 왜 도르트 신경 관련 연구를 하는데 왜 루터의 예정론을 먼저 하고 하는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 개혁은 1517년이죠. 1517년 지금 500 몇 주년입니까 지금? 505주년이죠. 그러니까 2022에서 505를 빼면 몇이죠? 자, 2022 빼기 505. 네, 1517입니다. 네, 1517. 네. 그런데 도르트 총회는 언제 열렸냐면 1618년입니다. 그러니까 1517, 1618년. 그럼 이게 몇 년 차입니까? 101년 차입니다. 101년. 그러니까 101년 있었구나. 그 안에 루터 이후에 뭐 개혁파의 종교개혁자들 뭐 치빙글리, 칼빈, 블링거, 존 녹스, 기도드 브레, 뭐 우르시네스, 올레비아누스 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고 그다음 1618년에 도르트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도르트 총회에서는 여러분 도르트 신경 많이들 아실 수 있는데 도르트 신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예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또 인간은 그건 뭐라는 거냐 뭐 이런 게 많이 다루어지죠. 그런 걸 생각하면서 결국 종교개혁을 시작했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던 그 내용이 결국에는 100년 후에 다시 한번 다루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도르트 신경에 대한 그런 책을 쓰는데 루터의 이 종교개혁 하나님의 예정을 챕터 제1장에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냥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주권과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 능력 없고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모든 걸 하실 리가 없다. 이제 그 내용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가 의라는 이신칭의를 종교개혁의 핵심으로 늘 많이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도대체 루터는 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말했는가?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과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이신칭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한번 클릭해 주시죠. 예. 예. 루터가 있죠. 예. 예. 마틴 루터이고요. 비텐베르그라는 곳에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제 글이 있고 또 이 화면도 있는데요. 이제 글을 보시면 들어가며가 있는데 루터 이전에도 교회 부패를 지적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 말고도 여러분들이 저 교회 이래서는 되겠는가 했는데 왜 루터의 종교개혁은 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도 교회 부패를 비판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교회 부패 뭐 말로 다 알 수 없는 그런 부패가 있었고요. 그런데 루터는 단순히 교회의 부패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지적하게 됐는데 그것이 인간의 전적 타락입니다. 인간의 무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밝히기를 교황권이 문제일까? 연옥이 문제일까? 면죄부가 문제일까? 아직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루터는 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예정을 내가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예정이 정말 예정했을까 어땠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인간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구원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와 필연적으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번째 문단에 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예, 한번 어떻게 볼 것인가 다음 클릭해 주시죠. 예. 1517년 95개 조항은 면죄부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에 대한 반대이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한 문서가 되어서 이제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교회당 그 성교회당 앞에다가 붙인 일 그게 뭐 10월 마지막 날 11월 1일 뭐 그 정도에 붙인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 많이 이제 독일 전역에 퍼지면서 종교개혁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루터가 단순히 그 면죄부를 비판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면죄부는 아시죠? 이제 사람이 죽으면 연옥이라는 데를 가는데 그러니까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천주교 교리에서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서. 저희 교리는 아니고요. 다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기 전에 들르는 곳이 있는데 연옥이라는 곳입니다. 연옥이라는 곳에 가서 지옥은 아니에요. 연옥은. 씻는 곳인데 씻고 나서 이제 천국에 옮겨지는데 그 연옥에 있는 기간이 뭐 천년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교회당을 이렇게 좀 청소를 좀 하셨으면 한 100년 정도 감해지는 겁니다. 90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되는데 이 면제부를 사게 되면 그런 거 없이 직통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직통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익률이 이제 되게 자료에 보면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제 지부가 있는데 그래서 50%는 그 지부에서 이득을 갖고 나머지 50%는 로마에 보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돈으로 세워진 게 이제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전이라는 곳이죠. 예, 그만큼이나 이제 큰 어마어마한 교회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오는 게 이제 면제부 판매였는데 이제 루터의 이 논리가 굉장히 잘 먹히면서 면제부가 잘 안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95개 조항 발표했을 때 뭐 저거 뭐 별 힘이 있겠어라고 신경도 안 썼어요. 그런데 면제부가 점점점 안 팔리게 되니까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면서 도대체 루터 너는 왜 그러니 이제 하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된 것이죠. 네. 예. 그다음 보겠습니다. 로마서 강의를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예. 로마서 강의. 예. 여러분 강의하는 이쪽에 있는 거죠. 로마서 강의. 보시면 로마서 강의는 1515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1515년. 그러니까 1515년 11월이니까요. 1517년 10월 31일에 그 교회당에다 95개 조항을 붙이는데 2년 전에 1515년 11월에 붙였으니까 약 2년 전부터 로마서 강의를 한 거죠. 로마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강의, 이제 성경을 갖고 강의하는데 이 로마서 강의에 바로 벌써 이미 종교개혁적인 종교개혁의 정신들이 이미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루터의 마음속에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난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또 학자들마다 말이 있는데 그냥 1515년부터 시작된 그 로마서 지금 이제 다 필기를 다 한 것을 이제 학생들이 필기해가지고 출판이 되거든요. 그 로마서 강의를 1515년부터 한 로마서 강의를 쭉 읽어보면 아 루터는 이미 1515년에 그의 마음속에서 이미 종교개혁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쪽 아래에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합니다. 인간의 교리에는 인간의 의가 즉 누가 어떻게 자기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지 또 의롭게 되는지가 나타나고 가르쳐진다. 그러나 오직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의가 즉 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 의롭게 되는지가 계시된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미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람이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윤리로 의를 얻는 방식 이제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는 것을 루터가 거기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쪽 여러분 아래에 보시면 루터의 아래 이쪽 아래 두 번째 줄 아래 두 번째 줄 보시면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기원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식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네. 네. 여러분 그 다음 쪽 3쪽 보시면 3쪽 위에서부터 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때 루터는 이미 어거스틴이죠. 아구스티누스를 많이 좋아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의를 주심으로써 의로운 자들로 만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아, 왜 하나님의 의냐? 인간이 만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15년에 시작된 강의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줄을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의는 행위를 뒤따르고 행위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면 의는 행위에 선행하며 행위는 의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의는 행위를 뒤따른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행위를 하면 그 다음에 의가 나온다. 이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에 의하면 의는 행위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주셔야 그 다음에 우리가 행위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행위는 의로부터 생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또, 그 다음 문단 보시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것을 이제 루터는 여기서 스콜러 학자들의 해석인 형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형성된 믿음으로를 더는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면 그 표현이 나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5장 5절이 아니네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몇 장? 네? 예,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래서 믿음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말하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그 루터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가톨릭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합의를 했습니다. 어떤 합의를 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로마 가톨릭 그 교의학 책이 있거든요. 거기도 교의학 교과서에 보면 이미 예전부터 로마 가톨릭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둘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뭐가 다르냐? 이제 이 표현입니다. 여기 우리 보시면 형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형성된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면 형성되지 않은 믿음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는 믿음 그 형성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형성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얻고 형성되지 않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얻고 어떤 구원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하는 거죠.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성된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형성된. 사랑이 무엇이냐면 여러 헌신과 봉사로 채워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속하는 게 헌신, 봉사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면죄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인데 면죄부를 삼으로써 구입함으로써 형성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헌신한 거기 때문에 형성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형성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게 논리가 됩니다. 그럼 뭐가 다르냐? 네.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뭐가 다르냐? 똑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죽은 믿음이라 구원 얻는 믿음은 생명 없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믿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영적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의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우리에게 그 정말 선한 일을 하게 하고 선한 생각을 하게 하고 사랑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바로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다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고 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그러고 근데 다르죠.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제 극복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오류들을 극복해 가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루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루터가 여기에서 그런 믿음이란 건 없다는 거죠. 형성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건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형성되지 않은 믿음에서 형성된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봉사를 덜 하는 믿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믿음, 천국 갈 만한 믿음. 아시겠죠? 그러니까 봉사를 덜 해가지고 연옥에 많이 머무르는 그런 믿음에서 이제 봉사와 헌신을 많이 해서 연옥에 머무르지 않고 직행하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란 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써 전진한다. 어떤 상황이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전진한다. 이렇게 루터는 그 로마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루터가 수업 시간에 글을 남긴 게 아니고요. 책을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서 강의라는 건 루터가 책을 쓴 게 아니고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한 겁니다. 강의를 했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게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네, 재미있게 아주 열정적으로 학생들의 그 머리를 치는 방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가 지금 믿음관을 얘기했죠. 또 어떤 믿음에 대한 걸 수정하고요. 또 어떤 수정도 나타나냐면 로마서 강의에는 죄에 대해서도 수정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문단은 죄를 다루는데요. 루터가 죄에 대해서 당대 주류의 관점과 다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세례를 받으면 원죄가 사라진다. 그런데 루터가 강의를 해보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에 가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죄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원죄가 사라졌으면 내 안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세례를 받았는데 내 안에 죄가 있다고 그러나 그것을 루터가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에게서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 3쪽에 그 마지막 문단에 있는 넷째 줄 보시면 세례에서 죄의 정욕이 용서되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이 아니라 정가되지 않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 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은 여전히 남아 있고 그렇죠? 우리 지난 중과 했죠? 우리는 평생 죄의 본성과 싸운다고 했잖아요. 사라지지 않죠. 다만 그것이 용서되는 거죠. 전가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전가되지 않아. 용서되죠. 그것을 그렇게 강의하면서 이제 그 로마 가톨릭의 오류를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성경과 지금 다른 것을 우리가 지금 다 믿음에 대해서도 다르게 배우고 있고 죄에 대해서도 다르게 배우고 지금 다 다르게 배운다는 것을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지금 학생들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사쪽에 가보시면 자 그러면 여러분 세례 후에도 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다면 그러면 인간 본성의 능력이 있겠는가라는 거죠. 이제 루터가 인간 본성의 능력을 부정하고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의지는 우리가 본성적으로 갖는 그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운 선택 능력이에요. 이 본성적인 자유를 가지고서 선택하는 그 능력이 지금 어디 있는가예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 본성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라는 것을 내 본성에서 끌어낼 수 있는가? 없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로마서 8장을 시작합니다. 여러 곳에서 의지가 순수한 본성에서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행위를 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을 논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인간 본성의 능력을 인정하던 당시 주류의 구원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우리 여기 처음에 있죠 로마서 이게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것은 펠라기안주의 오류다라고 루터가 말합니다. 그때 있었던 구원관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내가 선을 더 많이 행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아까? 형성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천국에 직행한다. 이렇게 이것을 루터가 이 로마서 강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펠라기아 주의의 오류다. 펠라기안 주의는 이 초대교회 때 펠라기우스라는 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 교회에서는 그의 생각을 이단으로 정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미 그것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그 조그만한 그 각주가 있죠. 18번 있죠. 18번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류 때문에 즉 이 말에 대한 신뢰로 전체 교회가 거의 위태롭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있던 구원관 때문에 교회가 지금 위태롭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그리고 루터는 자기 시대에 많은 이가 자신이 펠라기안에 속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펠라기우스 주의 견해에 속해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들 모르는 채로 오류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펠라기우스 주의가 아니야. 하지만 루터는 말합니다. 그거 펠라기우스 주의다. 그 당시에 있던 그래서 그의 구원론을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이 이제 아까 우리가 보았던 28장 28절인데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읽고 그다음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정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정을 길게 이제 다루면서 8장에서 루터가 육신의 생각과 싸웁니다. 근데 사실 육신의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그게 육신의 생각인데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죄된 생각.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생각이 육신의 생각인데 근데 루터가 이제 예정을 막 강의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확 바꿔서 예정을 반대하면 그건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을 반대하면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은 죄와 연결되는데 예정을 부정하는 것은 그 죄다. 그래서 그것은 육신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각주 22번에 제가 인용한 거에는 택함 받은 자들 또는 성령을 가진 자들에게는 가장 달콤하다. 예정, 선택이라는 것이 가장 달콤한데 육신의 생각에는 쓰며 거칠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루터가 예정을 반대한 것은 왜 예정을 반대하면 왜 육신의 생각이지? 왜 그러냐면 그 첫 번째 이유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정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을 말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 여기 제가 두 번째 인용에 나오는 걸 보시면 선택이란 저 주제는 육신의 생각에 가장 거칠다. 왜냐하면 어떤 방식으로 행하는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밖에서 곧 선택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구원이 존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한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목이 잘려 철저하게 무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에 왜 거치냐 하면 이걸 설명해 드리면 내가 공로가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행하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가? 내 밖에서 지금 선택하시는 하나님 안에 내 구원이 존립한 것을 인정한 예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 구원이 존립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완전히 목이 잘려 철저하게 물에 물어 돌아간다. 그러니까 인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정을 인정할 때에만 인간이 부정된다는 것입니다. 각주 25번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쪽에 있는데요. 인용, 전체 인용을 해놨는데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의는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선이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거죠. 자유지가 일들의 우연이 어디에 있는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이 없다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선포되어야 하니 이것은 옳게 선포되는 것이다. 어떻게 선포되어야 되냐면 곧 육신의 생각은 목이 잘렸다는 것이다. 네, 지금 여기도 인용되어 있죠. 지금까지 사도가 그것의 손과 발과 혀를 잘랐다면 여기서 완전히 숨통을 끊고 그것을 죽인다. 왜냐하면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자신의 모든 선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봐라. 로마서 8장 강의하면서 지금 우리의 의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 그 육신의 생각인데 목이 잘렸다. 완전히 숨통이 끊어졌다.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다는 거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루터가 예정에 대한 반대를, 육신의 생각으로 규정한 두 번째 큰 이유는 이 문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인지 자신을 높일 것인지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판단받아야 하는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 뜻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을 아래에 놓고 판단하는 자세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아래에 놓고 판단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인데 그게 뭐냐? 예정을 반대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정에 반대하는 많은 동기들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자신을 부인하여 자기 질문들을 하나님의 뜻에 잠기게 하고 굴복시키길 배우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왜 이것을 원하시고 이것을 행하시는가라고 항상 묻는다. 라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보다 자신의 비참함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추구한다.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는 자기의 비참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쓰라리고 비참하다. 육신의 생각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쓰라리고 비참해요. 누가 영광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육신의 생각에 누가 영광 받아야 될까요? 내가 영광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9번 제가 인용한 거 각주 보시면 루트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리를 보라. 나의. 이 나의를 치워라. 그리고 말하라. 주여 당신께 영광이. 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육신의 소리라는 거죠.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게 항상 항상 우리의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죠. 내가 증명되기를 바라고 내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것. 그렇죠. 우리 네 뭐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고 내가 증명돼야 되고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게 항상 육신의 생각인데 그것을 아주 전국을 찌르고 있는 것이죠. 나의 평생 우리가 싸워야 되는 어떤 싸움이죠. 나의.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의 예정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자기 부정이요. 나의를 지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이거. 그것이 루터의 바로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것도 봐야 되니까요. 그 다음 문단, 그 다음 쪽에 있는 두 번째 문단에서 이 로마서 강의에서 이 루터의 예정론은 신학적 반성 또는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었다면서 특징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경험과 이 지금 이 로마서 강의는 루터 자신의 그 경험, 그 아주 고민하고 번뇌하고 그것 때문에 붙들고 금식기도 하고 하는 그 다 있는 강의가 그냥 로마서 강의를 그냥 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한 강의거든요. 그 루터의 고백에 의하면 루터는 그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너무나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공이 있는데 공에 이 공기가 바람이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전체 이거에 다 스치는 거잖아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지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루터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을까봐 두렵고 떨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루터는 내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되었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그 문단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강의에서 동일한 경험을 할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데 자신이 택함 받지 못했다고 너무 많이 두려워하거나 자신의 선택에 대한 시험을 받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두려움으로 감사하게 하고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기뻐하게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지 못했으면 어떡하지라고 두려워하는 자. 그러면 그것은 루터가 볼 때는 상한 심령이요. 그러면 그것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뭐 내가 나는 하나님이 선택 안 해서 나는 안 믿는 거야. 뭐 자신 있게 말하는 자. 그 사람은 오히려 사실은 그런 게 없는 거죠. 오히려 실제로 그걸 믿지도 않은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를 자신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믿는 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정말 루터처럼 두려워서 떨어야 되죠. 근데 두려워 떨지는 않으면서 말로는 그렇게 말하니까 사실은 진실된 게 아니죠.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또 인간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예정을 정말 고백하는 것 그런 자세 이것이 이렇게 정말 자신의 경험을 묻어놔서 이렇게 강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언제부터 했다고 그랬죠? 1515년입니다. 1515년. 그러니까 507년 전. 지금 우리가 550년이니까 507년 전. 1515년하고 이제 1517년 10월 올해 이제 그 95개 주항을 붙이잖아요. 네, 그 다음을 우리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한 번 더 클릭해 주시죠. 네, 클릭해 주시죠.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이 스콜라 신학이죠. 스콜라 신학 반대. 몇 년입니까? 1517년입니다. 1517년. 이 1517년인데, 비텐베르그, 우리가 지금 10월 마지막이거든요. 그것은. 근데 1517년에 이 스콜라 신학 반대라는 그 태제는 9월입니다. 9월. 그러니까 한 달에서 제가 볼 때 한 달 보름 뭐 그 정도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95개 조항을 붙이기 전에 루터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95개 조항을 붙였냐는 거죠. 루터의 마음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517년 스콜라 신학 반대가 됩니다. 로마서 강의에 보여줬던 것은 단순히 루터가 뭐 한번 뭐 해보자 이게 아니고 루터의 마음 속에 아주 많이 있었던 것인데요. 예. 자, 전적인 그 부패를 인정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인간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악한 것을 원하고 행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 진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적인 부패를 말하죠. 인간은 악한 나무가 되어서 뭐만 할 수 있다는 것이 인간이 하는 것은 악한 것밖에 행할 수 없다. 악한 것밖에.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악함이다. 이런 것이죠. 이런 것. 그래서 철저하게 인간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7쪽에 7쪽으로 가셔서 이 스쿨라 신학 반대에 나오는 것 세 번째 줄 보시면 어떤 명제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간 보시면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자식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죠. 인간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에는 뭘 한다고 합니까? 루터는 죄를 짓는다. 그리고 스스로 원하거나 선을 스스로 원하거나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태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8쪽에 여러분 가보시면 8쪽 8쪽에 가보시면 예. 그래서 인간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29항 보시면 은혜, 그래서 인간에게서는 기대할 게 없잖아요. 인간은 악만 행하니까. 그래서 29항에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에 이르는 실패하지 않는 최선의 준비와 유일한 마련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95개 조항에 지금 루터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은혜에 이르는 건 뭐 때문에 이르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과 예정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예, 독특한 걸 또 말하는데요. 예, 제가 여기 써놨는데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로 인간에 대한 신뢰를 인간 능력과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가? 인간을 철저하게 부인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루터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해요. 그러니까 이분 루터의 마음이 어땠는가 아시겠죠? 루터는 나는 죄인이고 죄밖에 하는 게 없고 죄밖에 짓는 게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미워하는 거다. 라는 결론을 이루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 때문에 이제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루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가 구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쪽으로 가보셔서 구쪽으로 가보시고 우리 강 이것도 한번 더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 볼 곳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논쟁인데요. 하이델베르크 논쟁은 1518년입니다. 여러분 95개 조항에 이제 1517년에 붙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면제부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리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루터가 소속된 그 수도회. 그러니까 루터는 때는 이제 신부였지 않습니까? 어거스틴 엄수파, 그러니까 엄격하게 지키는 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는 파. 금식기도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하는 그런 수도원인데, 그래서 엄수파 수도회가 다 함께 모이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지시가 내려간 거예요. 루터 왜 자꾸 저렇게 우리 면제부도 못 팔게 왜 자꾸 저러고 있냐? 좀 루터를 좀 잠잠하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이때인가 로마 교황청은 이게 무슨 큰 일이 일어날지 아직 종교 개혁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생각을 못 하고요. 1518년에 루터 왜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냐? 루터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좀 생각 좀 들어보고 좀 이제 조용히 좀 하라고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열렸던 게 이제 1518년에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1518년 4월에 여기에서 루터도 왜 95개의 조항 붙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이냐? 너 생각을 좀 말해봐. 이제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의 총회, 어거스틴 엄스파 총회가 열렸을 때 다 모였을 때 이제 이런 자기의 생각을 말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여기에는 세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13항에서 자유의지가 범죄 이후 사실상 이름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 죽도록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자기 안에 있는 것, 이것을 행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있었던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행하면 뭐 하는가? 죄를 짓는다. 루터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하죠. 많이 행하는 자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그래서 행함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의로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의롭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이신칭의가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루터의 이신칭의가 무엇인가? 루터의 이신칭의는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인간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구원이에요. 바로 거기에서 믿는 자가 의롭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8항, 이제 제가 정말 읽고서 이 문구를 읽어서 제가 아마 한번 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만드신다. 창조하신다 했지만 만드신다. 예, 창조하신다. 28항에서 사실 그 뒷구절도 있어요. 28항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스러운 대상을 발견하지 않고 창조하는 그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은 대상에게서 출발하는 사랑이다. 이게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문구를 읽었을 때 제가 와 정말 제 머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암송하지 못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 문구를 라틴어로 된 이 문장을 제가 한 달 정도를 암송하면서 너무 제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문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암송하면서 한 달 내내 묵상하면서 다녔던 문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스러운 대상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내 사랑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 찾는 것이죠. 근데 루터가 뭐라고 합니까? 없다예요,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을 찾았는데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을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한 대상을 발견한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 존재도 아니고 우리 안에서 정말 발견되는 이런 죄성들, 평생 싸워야 할 악한 본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뒷구절이 인간의 사랑은 대상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닌데 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처럼 사랑할 만한 뭔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처럼 그렇게 낮추느냐. 루터에게는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공로를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그런 사랑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화하는 그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건 우리의 사랑이죠. 우리의 사랑. 우리의 사랑은 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할 때 제가 제 와이프를 만날 때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뒤에 연결할 전도사님한테 아 전도사님 저 마음에 드는데 연결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네. 아,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얘기. 네, 대상에서 출발하는 게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다. 이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어떤 논쟁이 벌어졌냐면 이제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건데요. 노예 의지론. 1525년이에요. 좀 세월이 흘렀죠? 이제 종교개혁이 어느 정도 되면서 뭐 이제 정말 종교개혁이 됐습니다. 루터는 파문당하고요. 로마 교황청으로 파문당하고, 파문당했으니까 파문당하고, 루터는 철저하게 이제 로마 가톨릭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한 상태에서 루터는 이제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10쪽에 가보시면 이제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 대해서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글이에요. 왜 유명한 글이냐면 도대체 인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인간이 도대체 이게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나? 아니면 자유의지가 없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고 뭐 토론도 하시고 뭐 이러시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근데 바로 그 논쟁을 에라스무스와 루터가 한 것입니다. 에라스무스가 이제 쓴 책을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이 에라스무스, 이 자유의지론은 에라스무스의 이 자유의지론은 루터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반대가 루터의 노예 의지론입니다. 노예 의지. 인간의 의지는 죄 노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에라스무스는 아니다. 인간은 죄에 영향받았지만 그래도 인간의 선택 능력에는 자유가 있다. 이게 바로 에라스무의 생각입니다. 이게 두 반대가 있는 것이죠. 정말 교회 역사에 계속 있는, 지금까지도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있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자유의지도 노예의지. 이 논쟁이 루터와 에라스무스에 있게 됩니다. 네, 에라스무스는 그냥 보통 인물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럽 사람들이 에라스무스의 그 영향에 대하여 칭송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대학생들이 다른 나라로 갈 때, 유럽 내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갈 때 장학금이 에라스무스 장학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에라스무스 장학금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에라스무스는 다 알아요. 유럽 사람들. 그 정도로 이제 아주 훌륭하신, 칭송받는 분인데, 여러분 이제 지금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루터는 입이 굉장히 거친 분이에요. 아까도 보셨지만 뭐 했습니까? 목이 잘렸다. 그런 말씀 우리 뭐라 그래요? 그러지, 그런 말씀 안 돼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흔히 썼던 분이 루터예요. 뭐 손과 발을 잘랐다. 굉장히 잔인하죠. 아까 보셨지만 뭐 어떤 말까지 했습니까? 혀를 잘랐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잔인한 말을 루터가 흔히 쓰는데, 이 노예 의지론에서 에라스무스에게 답변을 하면서, 네, 얼마나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를 조롱했겠습니까? 그 책에서. 그런데 마지막, 책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에 에라스무스를 칭찬합니다. 또 감사를 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감사하냐면, 모든 사람들, 에라스무스에 감사해요. 칭찬합니다. 왜 그러는가? 이렇게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도 오직 당신만이,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만이 문제 자체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외적인 문제들로 교황권, 연옥, 면죄부, 또 지금까지 모든 나라를 헛되이 귀찮게 했던 그런 유사한 이상한 문제들로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오직 당신만이 문제 핵심을 보았고 숨통을 공격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심으로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생각하는 정말 핵심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종교개혁 핵심적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아니다. 인간에게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냐? 이 문제이죠. 루터가 나중에 이렇게 루터의 전집을 내자고 이렇게 출판사들에서 요청이 왔는데요. 출판사가 루터 때문에 엄청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루터가 책만 쓰면 뭐 어마어마한 수입을 걸어서 루터가 나는 돈을 못 벌지만 인쇄업자들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남길 정도로 거부가 되는 거거든요. 루터의 글을 출판만 하면 뭐. 그래서 전집을 내자고 하니까 루터가 이제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집을 내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평생 썼던 내 글을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그랬어요. 다 불태워버리고 싶다. 그러면서 두 가지 글을 남기길 원했는데 하나는 요리 문답서에 루터의 이제 소요리 문답서가 있습니다. 그것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될까 할 겁니다. 그리고 단행본 그러니까 한 4,500페이지 되는 단행본으로는 노예 의지론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는 책으로서는 노예 의지론을 남기고 싶어했고 나머지는 다 불태우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루터는 자기가 쓴 이 노예 의지론이라는 책이 정말 핵심적인 책이다. 핵심적인 책이다라고. 왜냐하면 문제 자체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은 제가 여기 인용을 안 해서, 제가 감동 있게 읽은 부분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1조. 11조에. 11쪽에 보시면 세 번째 문단 보시면 에라스무스의 주장에 주장에 선택하라, 돌이키라와 같은 명령의 단어들은 인간의 의지가 자유롭지 않다면 부적절한 단어들이 됩니다. 에라스무스는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하면서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의 구절들이 인간의 자유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에라스무스가 뭐라고 주장합니까? 성경에 보면 선택하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는데 인간에게 선택할 능력이 없다면, 인간에게 돌이킬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라고 하고 왜 돌이키라고 하시겠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각주 66번 제가 인용한 그 문단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에라스무스의 말입니다. 선하든지 악하든지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은 뭐든지 내 안에서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당신이 성취하는 것인데 왜 내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이 없다면 왜 뭐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건데 왜 나한테 요구하십니까? 왜 선택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당신이 선사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능력이 없는데 당신이 보내시는 악을 배제할 것이 내 안에도 없는데 또 악을 내가 배제할 능력도 없는데 내가 선을 택하지 못하고 악을 택했다고 해서 하나님 왜 나를 비난하십니까? 나에겐 어차피 능력이 없어서 악을 택한 것인데 왜 하나님 나를 비난하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에라스무스가 필연적으로 죄를 졌는데 왜 나를 저주하십니까? 명하시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든 없다면 그 많은 계명의 시험이 무엇을 목적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명령을 왜 주셨는 겁니까? 내게 능력이 없는데 명령을 주시고 그 명령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왜 나를 비난하십니까?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하면서 루터의 그 생각을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말한 대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능력이 없다면 성경의 명령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에 근거해서 인간의 선택이 있는 것이라면 성령의 명령과 권고들이 나아가 전체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에라스무스가 루터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에라스무스의 논지를 따른다면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전적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정말 그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권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예정입니다.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글을 이제 제가 이제 독일 이제 세미나를 할 때 이 루터의 노예론 가지고 세미나 할 때 제가 거기에 참여했을 때 읽어가면서 이걸 만났을 때. 제가 진짜 그러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다 되는 것이고 인간은 능력이 없으면 제가 그때 목회할 때거든요. 민스터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 그러면 나는 뭐하러 설교하나 내가 설교 뭐 하는 건 뭐 인간은 아무 능력도 없고 하나님 예정하는 대로 되는데 내가 설교 안 하나 하나 똑같은데 나는 뭐하러 설교하나 그런 사실 이거 에라스무스의 글은 저한테 그렇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루터는 이렇게 이제 답을 합니다. 루터는 흔들림 없이 처음부터 절대적 예정론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11쪽에 있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이 명제는 흔들림이 없고 서 있고 지속된다. 여기 어떤 어둠도 어떤 애매함도 없다. 루터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렇다면 즉 필연에 의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명령은 무슨 쓸모가 있는가? 에라스무의 이 질문에 대한 루터의 답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째, 루터는 명령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주목합니다. 루터는 명령이 의미하는 것이 명령의 내용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만일 내가 듣는다면, 만일 내가 행한다면과 같은 구절들은 즉 이런 행하라 뭐하라 봐라 이것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명령은 인간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당위를 가리킵니다. 명령은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에라스무스가 인용한 명령형의 성경 구절들은 인간의 능력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하며 어떤 것도 세울 수 없고 오히려 해야 되는 것과 안 될 것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짧게 썼지만 뭐 굉장히 길지는 않고 몇 쪽에 걸쳐서 이제 루터가 이걸 합니다. 이것을 굉장히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명령은 능력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의 증명이다. 제가 그걸 듣고 이제 저 자신한테는 이제 그렇게 다가왔어요. 나는 왜 설교하는가?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길을 알려주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입니다. 라고,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자리를 나는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거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이제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하게 됐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뭐 지금 이렇게 별로 그렇게 감동 없이 했지만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크게 감동 있게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생각입니다. 루터의 생각에는. 그러면 인간에게 그 명령이 만약에 성경에 있는 명령이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면 루터의 질문은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건데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것이냐라고 에라스무스에게 되묻습니다. 성령님은 뭐 하시는 거냐?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순종할 수 있다면 그렇죠. 인간은 그러면 아니 성령님은 뭐 하시는 것이냐. 그러면 성령님은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루터가 에라스무스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예, 나가며 읽겠습니다. 13쪽. 나가며.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회 부패와 타락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 신학적으로 더 근원적인 문제, 곧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능, 그로 인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구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교개혁적 전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예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노예 의지론과 절대적 예정을 비판했던 에라스무스만이 핵심 문제를 공격했다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본논문이 루터의 종교개혁적 전환을 하나님의 예정과 연결하여 추적한 결과 루터는 1515년, 그러니까 로마서 강의 1515년이었죠. 1525년, 노예 의지론이 1525년이었죠. 10년여간 그 관점을 흔들림 없이 지속하고 있습니다. 루터는 1515년부터 시작된 로마서 강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에 연결된 판펠라기우스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 본성의 능력과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인간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 구원은 예정을 필연적으로 인정하게 했습니다. 그에게 예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됩니다. 1517년 스콜라 신학 반대에서도 같은 관점이 나타나죠. 인간의 본성의 능력과 행위와 자유의지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본 논문은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의지 논쟁을 통해서 명령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을 비교했습니다. 에라스무스 입장에서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절대적으로 구원이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명령 아무 의미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루터의 입장에서 성경의 명령은 인간의 당위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명령은 인간의 전적 무능력과 인간의 절망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루터에게 에라스무스처럼 인간의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루터에게는 예정, 인간의 부패와 무능력, 성령의 역사는 함께 묶여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통한 전적인 은혜의 구원은 절대적 예정을 빼고는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문제, 이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지냐. 100년, 101년 후에 도르트 총회에서 열리게 되는 것이죠. 도르트 총회에서 열리고 똑같이 그다음 똑같은 문제가 지금 계속되는 싸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나의라는 나의 영광 이라는 것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과 우리 안에서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